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5일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대해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구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강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가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에서 그리고 국무부의 정박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관리는 5일 워싱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두 사람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But we're also willing to consider interim steps on that pathway to denuclearization, provided that these steps will make the region.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은 한국중앙일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영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무부 정박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 고위 관리의 발언입니다.
I don't want to prejudge that as a final step, but I think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would have to be.
박 부차관보는 5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열린 대담에서 비핵화 중간 조치를 최종 조치로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랩 후퍼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 목소리로 중간 조치를 언급했는데요. 이것을 정책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랩 후퍼 선임 보좌관과 정박 부차관보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나 협상이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심을 예.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발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고 일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서는 그런 협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줄곧 미국이 강조해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미루면서 군축 협상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요, 사실 미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실제로 시작하게 되면 이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동안 관측이 돼 왔고, 또 미국도 네. 그런 점을 시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말하자면 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미국이 아무런 반대급부도 하지 않는 그런 협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해왔던 것이고요.
예.
또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무부 스스로가 이 같은 발언이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후퍼 보좌관과 정박 대북 고위 관리의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것이 대북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실 언론을 통한 발표나 이를 통해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하게 되고 이런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이거나 또는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네. 이 두 고위 관리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이 예년보다 훨씬 강화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것이 이제 정책 변화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협상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북한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적대 정책 철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재 완화나 철회인데요.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 지난 3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뭔가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발언의 중심은 중간 조치 인터림 스텝스인데 이 중간 조치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중간 조치, 중간 단계, 영어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터림 스텝이라고 그런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발언을 한 그 미랄렙 후퍼 백악관 선임 보좌관 그리고 정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간 조치가 뭔지 또 여기에 그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개 그 이 중간 조치, 중간 단계를 핵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북한과 해왔던 비핵화 협상, 비핵화 단계 이런 걸 보면은 대개 보면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역시 핵동결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가만히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이제 핵동결이고요. 이 핵동결이 잘 되면 핵동결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본격적으로 핵물질, 핵 프로그램 그리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그야말로 이제 비핵화 단계로 가는데 이것이 이제 1단계, 2단계 해서 이제 비핵화가 완성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중간 조치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좀 접근법이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지난 4, 5년간 북한의 핵무기가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이 그 핵보유를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헌법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이긴 하지만 상당히 멀어진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따라서 네. 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결과가 뭐냐면은 북한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물질 또 핵무기 생산은 일단 동결하고 미국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북 제재 일부를 풀고 해서 상황 악화를 막고 한국말로 하면 급한 불을 먼저 끄자. 이런 의도에서 아마 이런 중간 조치, 중간 단계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같은 그 중간 조치 해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그 목표치를 완전 비핵화해서 1단계 목표로 동결로 좀 잡은 거기 때문에 좀 목표치가 좀 낮아졌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그 받아들이기가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적대시 정책 포기 또 먼저 뭘 내놔라 이런 주장을 했고 미국은 계속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컸죠. 그런데 네. 여기서 일단 완전 비핵화는 좀 장기 과제로 미뤄두고 동결로 만일 낮춰 잡는다 이렇게 되면은 간극이 상당히 좀 줄어들기 때문에 미북 간의 대화 접촉 이런 것이 이제 재개될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정책의 그 초점이 비핵화에서 일단 핵동결이 되게 되면은 비핵화가 좀 물 건너가는 희미해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동결이 일단 되고 제재가 풀리면은 북한이 일단 뭐 경제적으로 살 길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무기 또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이것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핵탄두, 핵무기 또 핵미사일 이런 것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이 뭐 몇 달 안에 이것이 핵폐기가 된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상황이 몇 년이 간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네. 상당한 좀 단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조치를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 회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랩 후퍼 선임 보좌관이나 정박 대북고위 관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핵 군축 회담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핵 군축 협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핵 군축 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주장을 해온 미국의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그 관측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군축 협상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마이크 오헨런 그 씨가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핵 군축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의 핵무기 생산을 멈추고 그다음에 핵 실험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을 하고 또 이제 핵 시설들에 대한 말하자면 검증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단 여부를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제 미국은 이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군축 협상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두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각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그 시점, 그 말하자면 전제 자체가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난망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군축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부 차관보는 고체 연료 미사일, 전술 핵무기, 무인 잠수정 등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중간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북한 핵무기 현황이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정박 부차관보는 이제 중간 조치가 왜 필요한가 이걸 설명하면서 북한 핵무기가 이제 상당히 늘어났다, 많다 이런 점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10년간 보면 북한 핵무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한 20년 전만 해도 북한 핵탄두를 그 전문가들이 대개 한 4개 내에서 6개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물질만 해도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두 가지 시설이 있고 두 가지 시설이 다 지금 가동되고 있고요. 핵탄두만 해도 대개 지금 40개에서 80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정도 속도로 계속 만들다 보면 아마 조만간 100개가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 그 핵물질로 만든 핵탄두, 핵무기가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전술 핵탄두 화산 31이 되는 것을 만들었다고 공개를 했는데,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이 5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핵탄두 개발을 꾀하고 있는 순항미사일도 2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바다에서 쓰는 핵어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화성 18형도 이미 개발을 했고, 이것은 또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지금 교체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박 부차관 말대로 북한 핵무기가 상당히 지금 많고 다종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아마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오는 11월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건 아닐까요?
네, 그런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은 대통령 선거의 해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외 정책을 보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황은 사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에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하마스의 말하자면 기습적인 공격에 비판의 그 초점이 모여졌다면은 그 현재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사망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고 관련해서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각적인 휴전을 위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을 압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만일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도발을 해온다면은 사실 더더욱 그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실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좀 유화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하면 북핵 동결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할 것이라 보도했는데, 이런 발언도 그것을 염두에 둔것 아닐까요?
네,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 TV 토론 같은 것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발언을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북한 핵 문제와 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내가 있을 적 대통령으로 있을 적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다, 이런 얘기를 빼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백악관에 있으면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한 것도 없고 성과도 없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진짜로 TV 토론 같은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격하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3년간 무슨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별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중간 조치,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놓으면은, 우리가 저 중간 조치를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용의가 있는 걸 밝혔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됐다. 이렇게 그 일종의 미리 좀 방패막이를 쳐놓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것이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번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8개월 남았다는 점 또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그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국무부의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달 22일 중국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화상통화를 가졌는데요. 중국하고도 중간조치 문제를 논의했을까요?
뭐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국무부나 중국 외교부나 이 두 사람의 화상 통화에 대해서 사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국무부가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류 샤오밍 특별 대표와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화상 통화에서 동북아 지역을 갈수록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보면 두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말을 하자면 원론적인 내용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 조치라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북핵 특별대표 수준에서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장시간 만나면서도 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북한 문제의 발단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어느 정도 그 엇갈린 이런 입장차를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 측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북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양측이 중간 과정으로 중간 단계를 취해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관측들이 그동안의 전문가들이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중간 조치라고 하는 것도 미국과 중국의 그 여러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중간 단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VOA가 이제 그 중간 조치 그 발언이 나온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그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그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그 성향별로 상당히 그 다양한 그 반응, 논평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핵화를 하려면은 항상 그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한 중간 단계가 뭐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 견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역시 그 핵 문제가 핵을 가져야만 정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그 비핵화가 물 건너간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중간 단계를 하다 보면은 북한에 그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셉 디트란이 과거 그 육자회담 차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제재가 그 동결로의 대가로 해제가 된다면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서 그 동일한 통일된 어떤 견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그 견해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 단계 메시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뭐 북한의 반응은 당연히 아무런 것도 없고요. 이것이 중간 단계로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는 있지만 미국 정부가 사실 북한의 공식 제안을 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예.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이 북한이 현 시점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선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는가를 지켜보고 관망할 것이지 그 안에 뭔가 협상이 나선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미북 간의 마크 접촉이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뭐 마크 접촉이나 대화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외교 관계라면은 미국이 뭔가 이제 새로운 언급을 이제 중간 조치 이런 언급을 했으면은 그것이 좀 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좀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자신들의 그 입장 이런 것을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8개월 뒤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마 그 트럼프의 그 승리에 대비해서 트럼프와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와 접촉 대화를 갖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이로울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일 시작된 미한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은 14일까지 진행되는데 올해 훈련이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횟수가 늘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한국 합동 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요, 이번 달에 실시되는 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총 48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에는 3월과 4월을 합쳐서 23번, 그러니까 23회 실시됐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 3월 달에 실시되는 훈련 횟수만 그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훈련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 공중 강습 훈련, 또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또 쌍매 훈련, 이것은 대대급의 연합 공중 훈련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예고했던 것처럼 상당히 강도 높게 그렇게 그 여러 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것이 이번 연합훈련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5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전쟁 연습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한국과 미국이 이제 연합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매년 그 담화 를 내고 이제 반발했는데 이번에도 뭐 같은 그 내용에 또 같은 반발, 같은 담화를 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담화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반도 정세가 이제 이렇게 불안정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역시 그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책임을 그 한국과 미국에게 떠넘기겠다 이런 의도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어서 나온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갑자기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이런 그 군사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런 담화를 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는데요. 미한연합연습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6일 날 서부지구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튿날 7일에도 그 북한군 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 이렇게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에 이틀 연속으로 이 북한군의 훈련을 참관하고 이런 공개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미국과 한국의 연합연습에 맞대응해서 자신들도 전쟁 준비 태세를 점점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반응이 미국과 한국의 연례적 방어훈련에 대한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전학유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전쟁 기도 이것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미한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가 진행된 기간에는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또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작된 그 자유의 방패훈련은 14일 끝나는데요. 아마 14일 그 연합훈련이 끝나면 아마 북한이 지난해처럼 그 단거리 뭐 이런 탄도미사일을 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직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예년,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쏘는 대신 이번에는 포사격 훈련, 무슨 작전 훈련 이런 것을 이제 전방을 방문하는 그런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그 긴장 도발을 미사일을 쏘지 않고 이것으로 그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역시 좀 14일날 훈련이 끝나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5일, 이른바 이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민주당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양강 대결 구도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결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 그냥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 과연 누가 이길까? 이것에 대해서 윤 기자가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당연히 그 대선이 8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이길지를 관측하는 것은 별로 의미도 없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거든요. 예.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사실 두 후보 간의 그동안에 나온 여론조사를 줄곧 보면은 오차 범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의 특징을 보면 이 4년 전에 맞붙었던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맞대결하는 거 이런 것은 미국의 헌정사에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
후보가 이 3월경에 일찌감치 민주당 공화당 모두 확정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요. 그만큼 양당의 말하자면 지지자들이 결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이슈가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 그리고 국경 정책, 이민 정책이 되겠고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문제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쟁점으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저녁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시죠. 최 기자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저녁 워싱턴 그 미 의회에서 68분간 그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은 이것이 그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연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것이 그 말 그대로 국정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개 초당파적인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전통인데 이번 연설은 초당파적인 연설이 아니라 상당히 그 당파적인 연설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평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선거 유세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주장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재선이 이제 하려는 재선이 되려는 그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이 그 의회에서 국정 연설하면서 자신의 그 반대파 경쟁 후보는 대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뭐 그 전통이면 전통, 관례라면 관례인데 이날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와는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3차례 네네. 걸쳐서 나의 전임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트럼프를 상당히 공격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설 초반에 내 전임자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로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미의회 난임 사태, 낙태권, 총기 범죄, 이민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교해서 그야말로 선거 유세 연설을 그 버금가게 하는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 대해 반발했다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대선 구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확정된 배경과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통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 만나보실 여성은 미 남동부 조지아주 릴번시 최초 흑인계 시의원이자 릴번시가 속해 있는 귀넷 카운티 최초의 첫 아시아계 시의원으로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윤미 햄튼 전 시의원입니다. 윤미 햄튼 시의원은 한국 경기도 의정부에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10살 때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햄튼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리번시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할 당시 지역 언론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에 리번시가 피부색, 인종, 출신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기가 끝난 지금도 지역사회 내 소수 인종에 대한 불평등과 정체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윤미 햄튼 전 시의원과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윤미, 김윤미였었고 제가 입양해서 미국에 왔을 때는 윤미 버틀러, 결혼해서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서 윤미 햄튼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결혼한 지 그러니까 31주년 거지 단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조지아에 왔어요. 이 릴번에서는 제가 25년 살게 됐어요. 이제 릴번에 2년 전에 제가 시의원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시의원이 되시고 싶었던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13살에 입양해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와서 힘들었던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도 가고 이런 저기 immigration office, social security office 그런 자주 갔었거든요. 2019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신청하셨어요. 이 투표할 때 사람들이 안 나간대요. 왜냐하면 이 understanding을 못하니까 amendment 같은 게 좀 어려운 말, 그 정치 말을 모르니까 그냥 안 간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할 수 있게 우리가 signature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200몇 개 signature를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시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서 아니요 제가요 미용실 같은 데 다녀가지고 당신같이 안 생겼어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signature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줘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거야. 그래서 하라고 해달라고 하신 분이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시운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래. 그래서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지난해 11월에 재선을 시도하셨다가 이 100표가 모자라서 의석을 내주셨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시의원 기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티 미팅도 가고 막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 동네 여기에 엘리먼트리 스쿨이 있는데 버스가 나갈 때마다 행길 이렇게 빨리 다니는 행길로 나가니까 좀 데인저러스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있는 시장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길을 다른 데로 만들어가지고 시그널 라이트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저쪽 건너편 동네도 세이프티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브라이슨 후드 로드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원했던 거 하고 저는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와요. 저도 모르게 시원 되니까 더 많이 큰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2년 동안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되시기 전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83년도에 간호과를 나왔어요. 이제 저의 입양하신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다가 결혼해서 이제 여기 와서 나중에 저기 의사 선생님 오피스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00년에 저의 딸 낳고 집에서 엄마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봉사 여기저기 그래서 매일 나가서 사람들이 도움을 신청하면 제가 갔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엄마로 자녀를 돌보시고 또 지역사회 이곳저곳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신 시간이 시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인사회하고 교류가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건가요?
주로 이 한인 거기서는 저를 몰랐어요. 저를 보면은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하면은 저보고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저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은 아니요.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아니 저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이 안 보였는데 왜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다가 하다 못해서 저요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말 잘합니다. 그래.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되니까 제가 처음으로서 흑인으로서 시에서 시의원이 됐대요. 그리고 또 이 군의 카운티에서 제가 처음으로 동양인으로 뽑혔대요. 나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히스토리가 됐다고 했더니 그때서부터 이제 한인들이 한인이 시온이 됐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때서부터 저를 따뜻하게 임브레이스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도 한국말 못하고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을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좋아해. 한국이 나의 고향이고 우리 엄마가 한국피, 즉 한국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겉은 한국 사람 아니지만 속은 더 한국 그 풍습이 더 있어요 저한테는. 한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인터내셔널 친구들이에요. Chinese, Vietnamese, 다 Asian, 아니고 이제 흑인들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인종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걸 싫어해요.
그럼 언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셨을까요?
저요. 한국 음식. 그리고 저기 어렸을 때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어른들 이름 부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른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요. 네,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2017년에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그 어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야. 그 고향 생각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제가 생긴 게 미국인이고 또 미국인에 대해서 많이 저기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풍습이 아직도 요 안에 있어요.
어릴 때 기억이 아직 생생하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요. 이 동네 골목 같은 것이 아직도 있어요. 내 머리에. 그리고 우리 나의 집이 맨 끝에 동네에 있어가지고 뒤에는 논하고 밭하고 개울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모가 꼭 나보고 유미야 가서 미꾸라지 잡아와. 그러면은 동네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미꾸라지 잡아오면은 우리 이모가 매우게 추어탕 해서 동네 사람 다 같이 나눠 먹고 또 저는 60년도에 태어났거든요. 1960년.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모, 삼촌하고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전쟁 때 피난 와가지고 고생하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 어렸을 때니까 저는 그냥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그 얘기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I don't remember.
네. 시의원에 당선되셨을 때 지역 한인 언론들이 그 성장 배경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뤘던데요. 몇 살 때 입양이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고아원을 10살 좀 가서 13살쯤 온 거예요. 근데 저 입양하신 아버지는 흑인이었었어요. 어거스타 조지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저기 한국 전쟁에서도 싸우셨고 또 베트남 워도 싸우셨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제대하시고 미국 컴퍼니인데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분하고 결혼하셨고 그 당시에 아기를 입양했었어요. 그때 또 한 아이 더 입양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제 입양하신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그렇지만 우리 입양하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입양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입양하신 어머니하고 싸우면서 나를 입양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당시에 저를 무지한 미워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그때서부터는 제가 이제 식모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매일 맞고 매일 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콩쥐팥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네.
현재 연세가 이 60대 초반이신데요. 미국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하이스쿨 다닐 때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믹스잖아요. 다이버스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은 내가 필리핀 사람인 줄 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차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제 자메이카 사람은 또 내가 자메이칸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종차별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여기 낄 수가 없고 이쪽에 낄 수도 없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거기에서 프로블럼이 많아요.
네, 이 아시안하고 비아시안 혼혈을 핫바라고 하던데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핫바데이도 생겼다고 하죠?
작년에 LA에서 혼혈원 그는 핫바데이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5월 19일 날이 합바데이가 됐어요. 우리가 너무 저기 차별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혼혈인들은 지금 그룹이 합바 네이션 원이라고 우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혼혈인들이 같이 이렇게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로 보면은 이 한국하고 이렇게 베트남 그런 우리 혼혈인들은 주로 이 veterans 자식들이 많아요. 군인 아버지들이 많아요. 예.
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연설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아, 이런 다양한 삶의 얘기를 담고 계시기 때문에 아, 미국의 이민자들한테 자아 정체성, 또 인종 다양성, 또 평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니까 이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해요. 백인, 흑인, 그 다 우리가 인종인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봅니까? 우리 이 동네에 집이 한 70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저걸 만들었어요. Directory, Neighborhood Directory 해가지고 다 이름하고 address하고 이름하고 phone number하고 email.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메일 딱 보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돕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Neighborhood International Day도 시작했었어요. 이 각가지 나라의 음식을 해서 우리 마당에 모여서 서로 음식 쉐어하고 이번에 청소년 그 리더십 포럼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한 말은 팀워크가 얼마나 important 하는지, collaboration이 서로 돕고 하는 게 얼마나 there's more power in teamwork.
네, 자, 시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또 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의 제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람들이 아무리 하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걸 정말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어보고서 응답을 받으면 그때 네, 그래서 이번에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끝으로요.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여러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저기 기밥 안 하면 다른 사람 같이 달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루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만약에 일이 안 되면은 it's okay.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ves. Those are the so important thing to me. And always be.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적 고아로 입양아로 미국 이민자가 된 윤미 햄튼 전 시의원. 자신이 지나온 어려운 시간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딸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자신에게 솔직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해주실 거라는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우먼톡으로 유미 햄튼 전 조지아주 릴번시 시의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각자 스스로 제살 길을 찾는다, 각자 도생을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life treating you?
I'm just trying to navigate through the chaos.
Chaos?
Well, work's been crazy, and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Yeah, it's every man for himself out there. What's going on at work?
You know, no one really cares about teamwork anymore.
That's rough.
But isn't teamwork essential for success?
You'd think so, but lately it feels like everyone's just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It's survival of the fittest. Everyone is so wrapped up in their own problems and ambitions. I guess in the end, it's every man for himself.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because no one else will.
아니,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 개인만 챙긴다고 말해서 제가 밖에는 각자 도생의 세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It's every man for himself out there. It's every man for himself.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각자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각자 제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한다.
It's every man for himself.
좌한도 결국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I guess in the end, it's every man for himself.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because no one else will.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당신 자신의 이익은 자기 스스로
look out for.
Look out for 보살펴야 한다.
Because no one else will.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It's every man for himself.
비슷한 표현으로
out for themselves.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It looks like nobody is really concerned about others. They're all about themselves. Each person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ir own well-being. People are predominantly self-centered.
대화에서 또 다른 비슷한 표현 나왔습니다.
It feels like everyone's just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모든 사람이 단지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Interests.
흥미, 이자라는 뜻도 있고 이익,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하면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뜻입니다.
People are solely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합니다. 각자 도생,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Each individual is responsible for their own well-being. It's a solo journey. Everyone is on their own. It's every man and woman for themselves. Each one of us has to look out for ourselves. It's every individual out for themselves. Everyone is in a position where they must take care of themselves. It's every man for himself.
각자 스스로 제살길을 찾는다.
It's every man for himself.
잘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s life treating you?
I'm just trying to navigate through the chaos.
Chaos?
Well, work's been crazy, and I feel like everyone is just out for themselves these days.
Yeah, it's every man for himself out there. What's going on at work?
No one really cares about teamwork anymore.
That's rough, but isn't teamwork essential for success?
You'd think so, but lately, it feels like everyone's just focused on their own interests. It's survival of the fittest. Everyone is so wrapped up in their own problems and ambitions. I guess in the end, it's every man for himself. You have to look out for your own interests because no one else will.
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t's every man for himself.
각자 스스로 제살길을 찾는다.
Every man for himself.
각자 도생 영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